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로 새로운 여객선의 첫 항해를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창러 프린세스 호가 어제 승객 308명을 태우고 남부 하이난성 사냐에서 출발해 파라셀 군도로 4일간의 항해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창러 프린세스 호는 최대 499명을 태울 수 있으며 식당과 오락실, 상점, 의료, 우체국 등을 갖추고 82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 탑승한 관광객들은 파라셀 크레센트 군도 내 3개의 섬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크레센트 군도에 호텔과 빌라, 상점 등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남중국해에 몰디브와 같은 고급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 지역은 베트남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대표들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만날 예정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인도가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방문합니다. 중국은 인도 동부 주인 이곳을 남티베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내 다른 지역은 방문하지 않지만 인도 관리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중국은 외교관 심지어 정부 지도자가 그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또 달라이라마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고대 도시 팔미라와 그 주변 지역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은 이번 작전에서 ISIL 반군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팔미라와 주변 지역은 정부군이 지난해 3월 탈환했다가 12월 ISIL 반군들의 합동 공격으로 다시 빼앗겼던 곳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군력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고위 관리들은 미국 무인기의 공격으로 어제 탈레반 핵심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은 카리 압둘라 마이라지가 다른 요원들과 함께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인 아프간 동남부 코스트주에서 미국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탈레반 관계자들은 마이라지가 3년 전 미국과의 포로 맞교환 당시 보 버그달 미군 병장을 풀어주면서 아프간으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그러나 오늘 BOA에 미군이나 아프간군이 어제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 폭격을 가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탈레반은 5년간 억류 중이던 버그달 병장을 풀어주는 대가로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 있던 탈레반 요원 5명을 맞교환하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미군이 예멘 남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목표물들에 이틀째 공습을 가했다고 예멘 관리들과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에 따르면 오늘 새벽 이뤄진 샤브웨주 와디야시밤 지역의 공습 표적에는 알카에다 지도자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또 인근 아비안 주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민은 AFP 통신에 끔찍한 밤이었다며 현장에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은 어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그의 30년 통치의 종말을 고한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인 이른바 아랍의 봄 사태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 명을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2014년 무죄 평결을 옹호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리정철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에서부터 핵 보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북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던 북한 국적자 리정철을 석방했습니다. 리정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8시 50분쯤 세팡경찰서에서 석방된 뒤 곧바로 이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추방 절차를 거친 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중국행 항공편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13일 북한 국적자가 사망한 사건에 유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개발과 생산, 비축이 금지된 독성 화학물질 VX가 쓰인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든 이 같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해당 화학무기 사용은 일반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지 이제 18일이 지났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무엇이고 또 수사 진행 상황 어떤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네, 오늘 리정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3명 가운데 용의자 3명 가운데 유일한 북한 국적자인데요. 말레이시아 당국이 리정철을 석방한 이유가 뭡니까?
네, 리정철은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말레이시아 검찰은 리정철의 혐의가 기소를 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정철이 북한으로 추방된 이유는 불법 취업으로 이민 관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북한인 용의자 7명에 대한 추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말레이시아 경찰은 남성 용의자 4명이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등을 거쳐 평양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수배를 내렸습니다.
예.
다만 북한이 인터폴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인 김우길은 현지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데 이 중 외교관 면책특권이 없는 김우길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북한 국적자인 리지오의 행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암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기소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인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북한 국적자들이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고 추가 용의자 체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독극물 공격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살해에 이용된 독극물의 종류가 VX라는 점을 밝혀낸 점 등을 현재까지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 초기만 해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 이건 사실 추정에 불과했는데 그 정황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 씨의 죽음이 북한과 연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말레이시아 경찰이 사건이 일어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13일 오전 9시쯤 김정남 씨에게 직접 독극물을 바른 그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를 체포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공항에 있던 북한 국적 남성 용의자 4명을 지목했고요.
예.
이틀 뒤엔 리정철을 체포했습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현광성과 김우길,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우 등 3명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북한과의 연계성은 점점 짙어져 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정남의 시신에서 검출된 VX도 큰 관심을 모았죠.
네, 김정남 씨는 공격을 받은 직후까지만 해도 공항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후 의무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는데요. 이 때문에 범인들이 사용한 독극물의 종류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말레이시아 화학국이 분석을 통해서 VX의 존재를 확인했고요. VX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이 어떻게 이를 말레이시아로 들여왔는지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40여 년간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두 나라에는 대사관이 각각 개설된 상태고요. 또 양국 간에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그 말레이시아 경찰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예. 말레이시아 당국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내각의 양국 관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우선적으로 지난 1일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예.
현지 언론들은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국교 단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북한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망한 남성이 김정남 씨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망 당시 그 김철이란 이름의 여권을 소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북한은 이 남성의 사인이 독극물이 아닌 심장마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북한은 리동일 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를 말레이시아로 파견해 김정남 씨 시신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지켜봐야 될 점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김정남 씨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바람과 달리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의 DNA를 김정남 씨와 대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김정남 씨의 가족으로는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김한솔, 김솔이 남매가 있는데 이들이 DNA 확인을 위해 직접 말레이시아로 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의 수사 상황 또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중국의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남 피살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금지가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사례로부터 영향받은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씨 피살을 북한과 연관짓는 미 고위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무부가 이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전날 VOA에 김정남 씨 암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은 그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처럼 중요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문구와 정신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든 혹은 독자 조치든 북한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정지 신호를 보내는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오는 8일 동아태 담당 차관보직에서 사임한 뒤 1년 동안 뉴욕에 있는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에 몸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미 중앙정보국 CIA 전직 국장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맥로린 전 CIA 국장 대행은 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부터 제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하거나 권력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과 같은 나라가 또 다른 인물을 쉽게 준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아직까지 공고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attern of purging is deep enough to suggest that he is
특히 북한 내부에서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지속되는 점까지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관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을 포함해 30여 년간 CIA에 몸담았던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에 국가의 개입 없이는 확보가 어려운 화학무기 BX가 쓰인 점으로 미뤄볼 때 배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리언 파네타 전 국장도 이번 사건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He clearly is somebody who will not hesitate to kill anyone who either displeases him or if he suspects.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개인을 포착할 경우 곧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란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파네타 전 국장은 앞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토대로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들 무기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국장은 모두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이번 사건이 공항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북한 공작원들이 혼잡한 상황과 김정남 씨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원해 공항을 택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불법 화학물질의 사용을 확인한 말레이시아 입장에선 우려할 만한 사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한 중국이 김정남 씨를 한때 북한의 지도자로 고려했던 사실로 밀어본다면 이번 일로 중국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맥로린 전 국장 대행은 밝혔습니다.
I think China faces a bit of dilemma here in that they don't want major changes in the peninsula, but they also recognize
이 때문에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인식했고 이는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국장 역시 중국 지도부가 오랜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nd so for that reason,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continue to work with China.
파네타 전 국장은 현 시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생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와 무력 사용에서부터 핵 포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북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이 조만간 최종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를 백악관이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매우 포괄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무력 사용에서부터 정권 교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한 접근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책 재검토에 관여하고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캐슬린 맥펄란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2주 전쯤 국가안보 담당 관리들을 소집해 대북정책 방안들을 제안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맥펄란드 부보좌관이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관리들은 새 의견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들을 지난 28일 맥펄란드 부보좌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백악관 담당자들이 이 보고서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논의에서 공동 전략에 군사 영역을 포함하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등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태세를 보이면 미국이 타격하겠다는 게 선택 방안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우려를 나타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선제 타격이 북한의 반격을 야기해 전쟁과 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도 최근 보고서와 기고문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를 발표한 2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명백한 안보 위협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선제 타격을 하는 건 핵무장 국가와의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명백히 미국 영토로 향한다면 영토 주권과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해야 하지만 선제 타격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주 짤막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과거에 결코 구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의 에반스 리비오 개건연구원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정권의 안정, 생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포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중장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일 시작된 연례 연합훈련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국방력 강화는 자주권 행사라는 독자 필명의 논평에서 세 형의 주체적 전략 무기들이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은 지난달 12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탄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반문이 날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도발로 매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이어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신문 논평은 또 지난 1일 시작된 미한연합독수리 훈련을 핵위협과 북침 전쟁연습 소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전략무기 시험 발사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계속 이런 도발이나 이런 강경한 대응 태도를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독수리 훈련에 돌입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이번 훈련을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보름 만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대거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5일쯤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칼빈슨호에는 F-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비롯해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이달 안에 한반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에는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 훈련도 실시됩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상륙함 세척과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미한 양국 공군 연합으로 공중 종합 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에 들어가 북한 핵심 시설의 정밀 타격 연습이 실시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사드 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들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서울의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회의를 갖고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는 부지 공여와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행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사드 배치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이나 또 중국 측의 이 논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정권에 넘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고위 당정 회의에선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압박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와 안보는 국민을 지탱하는 두 축이자 동전의 양면이라며 풍요로운 살림살이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야당도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도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대국답지 않은 도를 넘은 중국 태도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어 한한령 또는 금한령 같은 중국 측의 비외교적인 보복 조치로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중국 당국의 현명한 태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지나친 경제 보복은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의 롯데 기업이 사드 부지 제공을 확정한 뒤 중국 국민들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와 무역 장벽 강화 등 경제 보복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고 일부 인터넷 사회 관계망에선 한국에 대한 강경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정부가 2016-17 회계 연도에 북한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가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6-2017 회계 연도 공적 개발 원조 지출 현황 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해 10만 파운드, 미화 12만 3천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항목별로는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단 한 건으로 예산은 20만 파운드가 책정됐지만 그 절반인 10만 파운드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대북 비판적 교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이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익히고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지난 2000년부터 영국 문화원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영어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자료 개발, 영어교사 강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15-2016 회계연도에는 북한에 6건의 공적 개발 원조에 23만 3천 파운드, 미화 28만 6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문화원의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북한에서 언론인들에게 국제적 언론 규범과 기술적 기준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 국제적인 사업 조직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연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부족분의 23%를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대부분 주민들이 계속해서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농지가 파괴됐다며 이 지역은 전년도에도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지난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달했지만 23.6%인 16만 4,600 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8개 나라로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등 8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훈춘이 중국의 새로운 대북 교역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훈춘 씨는 올해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기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도의 호시 무역구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 씨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물류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춘 씨는 먼저 류다도 호시 무역구 건설 사업을 이달 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행정구역상 함경북도 경원군에 속하는 류다도의 동쪽 부분은 중국 영토입니다. 류다도는 훈춘시 중심부에서 가깝고 현재 중국에서 섬 북한 쪽 지역으로 가려면 중국 사타자 세관을 거쳐야 합니다. 호시란 해당국 주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국경 무역지대를 뜻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단둥을 비롯해 북한 접경 지역에 호시 무역구 몇 곳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류다도에 새로운 호시 무역구를 만든다는 훈춘시 발표가 주목됩니다. 또 두만강변 북중간 물류 이동의 중심지인 중국 취안어 세관 내 종합검사소와 부속시설을 세우기 위한 설계가 끝나고 시공사 입찰이 3월 말에 진행됩니다. 이 밖에 북중 접경 관광 활성화를 위해 훈춘 인근 팡촨과 두만강변을 잇는 관광도로 개통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장기 계획의 하나인 훈춘 사이완즈 북한 훈육리 철도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춘시는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이 일대에 북중 철도 통상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훈춘에서 북한을 경유해 중국 닝파오로 가는 선박 운송 사업도 최근 재개됐습니다. 훈춘시는 최근 옥수수 2,000톤이 훈춘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옮겨져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옥수수는 배로 중국 동남부 닝파오항으로 운송됩니다. 훈춘 라진 닝파오 운송 노선은 몇 년 전 시범 운행되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훈춘시는 이 노선 외에 라진항을 경유해 상하이로 이어지는 노선, 또 러시아 자르비노항을 거쳐 한국의 속초항과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운송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춘시는 기존 대북교역 중심지로 알려진 단둥과 비교해 대북 경협 관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둥은 지금은 북중강 물동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훈춘시가 지난 몇 년간 의욕적으로 대북 경협 사업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을 진행하며 새로운 대북교역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훈춘시는 특히 북한 내 하천 가공업과 북중 국경 관광산업, 또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 운송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훈춘시의 대북 경협 사업은 쉽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에 연루되면서 정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지난해 대선 당시에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 러시아 관계에 대한 수사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 롯데그룹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제공한 뒤에 중국 국민이 한국산 차량까지 벽돌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국 내 사드 반대 시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는요, 일단의 청년들이 롯데가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나서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예. 청년들은 이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근처에 주차돼 있던 한국산 현대자동차까지 파손시켰습니다.
예, 그간 중국 정부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도 나서서 사드 보복을 조장한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이 환고시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이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국은 이제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다.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전화도 불매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일 수위 높은 비판들을 쏟아내왔습니다. 예. 중국 관광당국도요. 오늘 이 한국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다면서 한국 관광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경고하는 이런 보복성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현재 중국은 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주한미군이 최대 탐지거리 2,000km에 달하는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중국 주요 지점의 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 매체나 당국에서도 이 이른바 보복성 조치의 분위기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중국 언론이 앞서 소개해 주신 차량 훼손 사건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예, 한국시보가 오늘자 사설에서요.
예.
중국 국민들이 롯데그룹 불매운동과 한국에 대한 제재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을 제재하는 조치에 이 밴달리즘, 그러니까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식의 행동이 포함돼선 안 된다. 이는 용인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또 제재는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정부와 해당 시설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만 겨냥해야 하며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나 한국인을 상대로 한 공격 또는 인신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일종의 수위 조절에 나선 걸까요?
네,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
현지 공안 당국이 최근 롯데 불매운동을 빌미로 비이성적인 행동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이성적으로 애국하고 법규를 위반하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일단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하지만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요. 차량 파손 행위 같은 방식의 사드 배치 반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사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은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일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중국 외교부 건수항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차량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사드 배치 반대 행동과 폭력 행동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만약에 위법이라면 사법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지만 소위 말하는 반사드 운동이나 폭력 운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민중의 호소에 기울이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양국 교류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미 국무부가요. 어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드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이 사드는 오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며 주변국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이른바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에 휩싸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학교법인 모리모토 학원이요. 작년 정부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서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 3,400만 엔, 미화로 한 117만 670달러의 해당 부지를 매입한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땅값을 굉장히 헐값에 이 학교법인이 구입을 한 건데 이 모리토모 학원의 이사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요?
네. 가야고 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우익단체 일본의 오사카 지부 임원인데요. 이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한국인과 중국인은 싫다.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제일 한국인과 중국인 등의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유치원은 또 원생들한테 아베 총리 힘내라라는 내용의 운동회 선서를 시키게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이 모리토모 학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모리토모 하원이 오는 4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의 그 명예 교장으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위촉했습니다. 예. 또 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 과정에서 학교 이름도 아베 신조 기념소 학교라고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모리토모 하원하고 아베 총리 사이에 그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커지면서 지금 정치 스캔들로 비화하는 상황입니다.
자칫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의 회계검사원이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정보 수집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조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예. 야권은 연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격을 퍼보면서 예. 아베 총리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측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요,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처음 들었다면서 자신과 아내가 관계가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모두 그만두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또 아키에 여사가 문제의 학교 명예 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베 총리가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자민당 의원이 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에게 답변 책임이 있다면서 자신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 스캔들은 뭐 그동안 내려올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예.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를 보면 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해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리들이 접촉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 중이죠.
네.
그런데 또 이번 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FBI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수사,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과 관련한 어떤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예. 겁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죠.
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자문 역할을 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해킹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당시 상원이었던 세션스 장관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하고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예.
세션스 법무장관이 앞서 1월에 상원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 측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주체가 FBI인데 세션스 장관이 이끌고 있는 이 법무부 네. FBI는 이 법무부 산하기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FBI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인데요.
예.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세션스 법무장관이 FBI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세션스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면서 사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사임 요구는 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세션스 장관이라고 네. 이제 말을 한 건데 청문회에서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당시 엘 프란켄 상원 의원이요.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 지명자한테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 측과 러시아 관리들이 접촉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세션스 당시 지명자가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을 했고요.
예.
선거운동 당시 그 한두 차례 트럼프 당시 후보를 위해서 대리인 역할을 했지만 러시아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언급들이 일단 위증이다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법적으로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위증이라고 입증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세션스 장관이 청문회에서 사실을 호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당시 정황상 트럼프 캠프의 대리인 자격으로 만났느냐라는 질문으로 해석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예. 러시아 대사를 만난 건 트럼프 캠프 대표 자격이 아니라 뭐 단순히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션스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사임을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예.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FBI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세션스 장관이 의회에서 허위 발언을 하고 위증을 하는 등 미국 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미국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 역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세션스 장관이 위증한 게 명백하다면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예.
세션스 장관이 관련 수사에서 손을 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역량을 과시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세션스 장관에 대한 의혹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세션스 장관은 정직한 사람이라면서 여전히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0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강에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립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0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1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1도가 되겠습니다. 신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해산과 삼지연 지역 오후에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2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로 새로운 여객선의 첫 항해를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창러 프린세스호가 어제 승객 308명을 태우고 남부 하이난성 사냐에서 출발해 파라셀 군도로 4일간의 항해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창러 프린세스호는 최대 499명을 태울 수 있으며 식당과 오락실, 상점, 병원, 우체국 등을 갖추고 82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 탑승한 관광객들은 파라셀 군도 내 3개 섬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파라셀 군도에 호텔과 빌라, 상점 등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남중국해에 몰디브와 같은 고급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 지역은 베트남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대표들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만날 예정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인도가 점유하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방문합니다. 중국은 인도 동부 주인 이곳을 남티베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내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지만 인도 관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중국은 외교관 심지어 정부 지도자가 그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또 달라이라마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고대 도시 팔미라와 그 주변 지역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은 이번 작전에서 ISIL 반군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팔미라와 주변 지역은 정부군이 지난해 3월 탈환했다가 12월 ISIL 반군들의 합동 공격으로 다시 빼앗겼던 곳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군력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고위 관리들은 미국 무인기의 공격으로 어제 탈레반 핵심 지휘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은 카리 압둘라 마이라지가 다른 요원들과 함께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인 아프간 동남부 코스트주에서 미국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탈레반 관계자들은 마이라지가 3년 전 미국과의 포로 맞교환 당시 보 버그달 미군 병장을 풀어주면서 아프간으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그러나 오늘 BOA에 미군이나 아프간군이 어제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 폭격을 가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탈레반은 5년간 억류 중이던 버그달 병장을 풀어주는 대가로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 있던 탈레반 요원 5명을 맞교환하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미군이 예멘 남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목표물들에 이틀째 공습을 가했다고 예멘 관리들과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에 따르면 오늘 새벽 이뤄진 사부 외주 와디아시밤 지역의 공습 표적에는 알카에다 지도자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또 인근 아비안주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민은 AFP 통신에 끔찍한 밤이었다며 현장에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은 어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그의 30년 통치의 종말을 고한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인 이른바 아랍의 봄 사태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 명을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2014년 무죄 판결을 옹호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비오웨이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